북한이 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3시 31분쯤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290km, 고도 약 30km, 속도는 약 마하 6으로 탐지됐으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5일 평안북도 독립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지 나흘 만입니다. 특히 이번 발사는 한국군이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지휘소 연습인 태극 연습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8일 뉴욕에서 대면 경제무역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테리 맥카틴 중국 담당 대표보가 회의를 이끌며 국가경제위원회와 상무부, 재무부와 중소기업청, 또 식품의약국 고위관리가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에서는 경제 및 재무부와 무역협상실 관리들이 참석합니다. 양국은 지난 6월 발표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 타이완 이니셔티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번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개념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 농업과 디지털 무역 분야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타이완 최고 행정기관인 중화민국행정원은 새 이니셔티브가 공정한 경쟁 투자와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수출업체의 운영비용 감소와 중소기업의 국제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번 미국과 타이완 간새 무역 협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7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보건당국은 지난 7일 신규 확진자 수가 7,47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전인 6일에 5,496명보다 2,000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지난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광둥성 성도인 광저우에서는 7일 하루 중국 내 전체 확진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37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저우의 만인 구역은 다양한 수준의 통제와 봉쇄가 시행 중입니다. 당국은 어제 이틀 연속 감염자 수가 2,000명을 넘자 최악의 발병을 통제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당국은 또 11일부터 14일까지로 예정된 구역별 봉쇄 기간을 18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9일 현재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선거 접전지에서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실베니아 연방 상원의원 선거의 94% 개표 결과 현재 부지사인 민주당 존 페터먼 후보가 50.3%표를 얻으며 승리가 유력해졌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이번 중간선거 최대 경합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몇 차례씩 방문하며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인 패트미 의원의 은퇴로 공석이 되는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다수당이 되기 위한 필수주로 꼽혀왔습니다. 이외에도 공화당 텃밭으로 여겨졌던 애리조나주와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이 근소한 차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95% 개표가 진행된 조지아의 경우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넉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던 공화당의 허셜 워커 후보를 0.9% 차로 앞서고 있어 아직은 승자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또 다른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와 네바다주에서는 공화당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미 동부 메릴랜드주에서는 주 최초로 흑인 주지사가 배출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웨스모어 후보는 60%에 육박한 표를 지으며 공화당 소속 댄 콕스 후보를 상대로 주지사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9일 오후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8일 투표를 끝낸 미국 중간선거는 이 시각 현재 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나흘 만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진 도발로 한국군이 진행하고 있는 태극연습에 대한 반발 처분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9일 오후 3시 31분께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군은 미사일의 속도, 비행거리, 고도 등 세부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한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중이던 지난 2일에서 5일 미사일 30여 발을 발사한 뒤 나흘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한국군이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지휘소 연습인 태극 연습을 사흘째 진행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한창 진행되는 시점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겁니다. 북한은 각종 매체를 동원해 태극 연습에 대해 컴퓨터 모의 훈련이라고 해 침략적, 공격적 성격과 위험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미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한 군사작전을 진행했습니다. 2일에는 분단일의 초유에 동해 북방한계선 이남 공해상 방향으로 SRBM을 발사하는 등 10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미사일 25발가량을 퍼부었습니다. 3일엔 오전 7시 4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8시 39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SRBM 두 발을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어 오후 9시 35분께는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스커드 C와 같은 액체 연료 계열 구형 미사일로 추정되는 SRBM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5일 오전엔 평안북도 동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SRBM 네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미사일을 발사한 날 기준으로 38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을 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8일 미 전역에서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상원에선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양당 양분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관여해온 의원들은 상당수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개표 결과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시각 9일 오전 8시 30분 현재 하원에선 공화당 우세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상원은 팽팽한 승부 속에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의원 435명 전원을 선출하는 연방 하원 선거에선 현재 공화당이 199석, 민주당이 172석을 확보했습니다. 아직 60여 석이 남아있지만 공화당이 과반 의석인 218석에 더 근접해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공화당이 219석, 민주당이 216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화당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게 됩니다. 전체 의석 3분의 1을 선출하는 연방 상원에선 새롭게 뽑는 35석 가운데 현재 공화당이 19석, 민주당이 12석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4석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2석씩 우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양당의 의석수는 50석씩 동률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조지아주는 민주당 라파엘 원옥 현 상원의원이 50%에 못 미치는 득표율로 허셜 워커 공화당 후보를 앞지르면서 다음 달 결선 투표를 앞두게 됐습니다. 조지아주는 주법에 따라 과반 득표를 못한 경우 결선 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 이후에도 양당 동률 구도가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상원의장직을 겸임하는 미국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인해 다수당 지위를 갖게 됩니다. 또 다른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펜실베니아에선 민주당의 존 페터먼 후보가 공화당의 메멧 오즈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합주로 꼽힌 조지아와 펜실베니아에선 일단 민주당이 선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선거에선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관여하는 의원 대부분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상원 정보위와 외교위 소속의 중진 의원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하는 등 북한 인권 관련 사안을 주도해온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57.7%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의회 내 한국 연구 모임인 코리아 스터디 그룹의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상원 의원은 72.5%를 득표해 25%를 얻은 상대 후보를 눌렀습니다. 하원에선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뉴욕주 5선거구에서 승리했고 지한파로 불리는 브래드 셔먼 의원도 캘리포니아 32선거구에서 당선됐습니다. 또 다른 지한파인 아미베라 의원은 25% 개표가 진행된 오전 8시 현재 55.8%로 상대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하원에서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한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 마이클 맥하울, 조 윌슨 의원 등도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인권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해 주목받은 인사입니다. 윌슨 의원은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 실행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하는 안건을 주도해왔습니다. 한국계 현역 의원 중에선 앤디 김 의원이 승리를 확정한 가운데 나머지 의원들도 상대 후보를 앞지르며 선전 중입니다. 뉴저지주 3지구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의원은 54.9%의 득표율로 공화당 밥 힐리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2018년 처음 의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3선에 성공했습니다. 그 밖에 공화당의 영김 의원은 46% 개표가 진행된 현재 59.1%로 상대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으며 또 다른 한국계인 미셸 스틸 의원과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도 50%가 넘는 득표율로 승리에 근접해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선거 중 하나로 평가되는 11월 8일 중간선거가 미 전역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 상원과 하원 다수당이 결정됩니다.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미국 중간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현재 민주당이 모두 장악한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탈환할지 여부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임기 2년인 하원 의원의 경우 435명 전원을, 임기 6년인 상원 의원의 경우 100명 중 3분의 1인 35명을 선출합니다.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상원 1석, 하원 5석 이상을 확보하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됩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중 한 곳에서라도 승리해 주도권을 탈환한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책 어젠다에 제동이 걸리면서 워싱턴 정국은 더 거센 당파적 국면으로 접어들 공산이 큽니다. 미국 내 각종 여론조사와 선거 예측 사이트에 따르면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원은 초박빙 상황입니다. 선거 예측 사이트 538은 7일 자정 기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가능성을 84%, 상원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은 59%로 내다봤습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중 한 곳에서라도 승리할 경우 본회의 주도권을 가진 지도부는 물론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외교위 군사위원장도 모두 교체됩니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후임으론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유력합니다. 메카시 대표는 7일 미 폭스뉴스에 출연해 공화당이 하원 주도권을 잡을 경우 해야 할 일로 강력한 경제재정과 물가상승 문제 처리, 에너지 독립화 등을 꼽으며 의회 지각변동을 예고했습니다. What we're really going to have to do here is build an economy that's strong. Tackle this inflation, become energy independent. So you could have... 캘리포니아주 8선 의원인 메카시 대표는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두드러진 행보를 보여온 인사는 아닙니다. 다만 하원의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17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이른바 전략적인 내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메카시 대표는 당시 하원 본회의에서 대북 차단 및 현대화 제재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전략적 인내는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해줬다며 하원은 김정은 체제를 약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이 이번 하원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하원의 새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인사는 서열상으로는 현재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과 마이크 로저스 의원입니다. 텍사스주의 맥카울 의원은 중국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인사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정권은 물론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에도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라바마주의 로저스 의원은 특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간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상쇄할 미 본토 방어망 확충을 곧 촉구해온 인사입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 교체도 주목됩니다. 현재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이 맡고 있는 외교 아태소 위원장직은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서열상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보드 의원이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샤보드 의원의 낙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다가 외교위에서 활약 중인 한국계인 공화당 영킴 의원 등이 소위원장직에 도전장을 내밀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킴 의원이 아태소 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특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의회 내 적극적인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를 주도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큰 목소리를 내는 김 의원은 최근 워싱턴의 한 행사에선 미국의 대북 전략이 비핵화와 인권 기록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우선시하도록 미국 의원들과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I will continue to work with my fellow members of Congress on both sides of the aisle to ensure that any North Korea strategy prioritizes
공화당이 상원 주도권을 탈환할 경우 상원은 다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이끄는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맥코넬 대표 역시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거나 뚜렷한 입장을 밝혀온 인사는 아닙니다. 다만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맥코넬 대표가 이끈 상원에선 대북제재법과 제재 강화법이 총 3차례나 통과한 바 있습니다. 서열상 상원 외교위의 차기 위원장과 동아태소 위원장으로는 각각 제임스 리 씨, 민 롬니 공화당 상원 의원이 유력합니다. 리 씨 의원은 지난 2019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취소를 촉구하는 상원 결의 채택을 주도하는 등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두드러진 행보를 보여온 인사입니다. 롬니 의원의 경우 다른 외교위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외정책 관련 활동이 적어 역내 외교안보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대사 출신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이 소위원장직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의 경우 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이노프 의원이 올해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해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경우 차기 군사위원장으로는 서열상 로저 위크 의원이나 데피셔 의원이 유력합니다. 이번 선거에선 한국계 하원 의원 4명의 연임 여부도 주목됩니다. 뉴저지주의 민주당 앤디 킴 의원은 3선에 도전했고 초선인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 영킴, 미셸 실틸 의원, 워싱턴주의 민주당 메릴린 스트릴랜드 의원은 재선에 나섰습니다. 538에 따르면 7일 자정 기준 앤디 킴 의원이 뉴저지주 3선거구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85%, 영킴 의원이 캘리포니아주 40선거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98%로 간주됐습니다. 워싱턴주 10선거구의 스트릴랜드 의원 당선 가능성은 99%, 캘리포니아주 45선거구의 스틸 의원 당선 가능성은 81%로 예상됐습니다. 한국계인 데이비 킴 민주당 후보도 캘리포니아주 34선거구 연방 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어 같은 민주당 후보이자 지한파로 꼽히는 지미 고메즈 현 하원 의원과 경합하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21%로 예측됐습니다. VOA 뉴스 이주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고려항공 관계자 2명을 전격 제재하고 가상화폐 믹서 업체인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 조달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8일 고려항공에 근무 중인 북한과 중국 국적자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고려항공 단둥사무소 대표인 리석과 고려항공 물류 매니저인 중국인 옌즈융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리석이 북한 로켓 공업부를 대신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전자부품을 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로켓공업부는 지난해 4월 미사일 관련 물자 조달을 위해 북한의 해외 대표부와 협력한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바 있습니다. 또 리석이 소속된 고려항공도 지난 2016년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날 리석은 제재 대상인 로켓공업부와 고려항공을 직간접적으로 대리했다는 이유로 해외자산통제실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옌주용은 북한의 정찰총국을 대리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물품을 운송한 사실이 제재 요인으로 제시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옌주용이 북한으로 향하는 물품에 대한 주요 연락책이자 중개인으로 활동했으며 대북 물품 운송을 위해 베이징에 본사를 둔 한 회사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기존 대북 제재 대상을 대리해 영리 활동을 하거나 물품을 운송하는 개인과 기관을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에 의거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고려항공 관계자와 별도로 지난 8월 제재했던 가상화폐 믹서 업체인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믹서란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북한 당국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는 해킹 범죄로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돈 세탁하는데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와 13694호에 의거해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에서 해제하고 다시 지정한다면서 이전 제재는 이날 조치로 대체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8월 제재 당시엔 대통령 행정명령 13694호가 근거로 제시됐지만 이번 재지정 조치엔 13722호가 추가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제재 조치는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주요 마디 두 개를 겨냥한다면서 그것은 수익 창출을 위한 사이버 범죄 등 불법 활동에 대한 의존도 증가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물품 조달과 운송 역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별도의 성명에서 미국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영내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불법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위해 북한이 물류와 재정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날 재무부가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 재지정 조치에 대해 미국은 불법 활동을 통한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 시도에 맞서는데 전념하고 있고 그런 활동을 촉진하는 기관들에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물질을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모든 나라에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부가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계속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량 살상 무기 WMD와 관련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8일 연방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관련 조치가 2022년 11월 14일 이후에도 계속 유효할 것이라는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과 이를 운반하는 수단은 계속해서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비상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해당 조치의 종료 90일 이전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미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기인 1994년 11월 14일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처음으로 대량 살상 무기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여기에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운반수단이 포함됩니다. 이후 1998년 7월 대량 살상 무기 확산 활동의 전 세계적 위협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당 행정명령을 수정했습니다. 이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5년 6월에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역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대표적인 WMD 위협국이자 확산국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과 관련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사나 국방위협감소국은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최대 위협국으로 중국, 2순위로 러시아를 꼽고 이란과 북한은 미국의 전략과 우선순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지역 안보와 세계 안정을 저해하는 고도화된 전투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도 재차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8일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수의 포탄을 은밀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So I will tell you that I'm not going to have anything new to provide beyond what the NSC.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했다는 정보에 대한 추가 정보를 묻는 질문에 국가안보회의가 밝힌 것 외에 새롭게 제공할 어떠한 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정보는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수의 포탄을 은밀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추가 세부사항은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라이더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도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수의 포탄을 은밀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8일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사실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E의 서면 질의에 북한의 논평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며 미국 정부가 처음 발표한 성명을 참조하라고 답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VOA의 질의에 우리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비밀리에 포탄을 공급하고 있다며 유엔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국방성 군사대외사업국 부국장은 8일 담화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해 보복을 언급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나는 북한을 위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핵무기 사용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Yes, I'm not going to speak for North Korea. We've been very clear. That the use of nuclear weapons would be unacceptable.
이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 영내 다른 동맹들과 매우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해로 보내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와 연계 통합 억지력을 보여주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핵무기 사용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으며 한국과 일본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는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의 전자기 충격파탄 공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잠재적 비상 상황과 작전을 훈련하고 준비하며 계획한다고 말했습니다.
Yeah, again, we train and prepare and plan for globally a wide range of potential contingencies.
아울러 나는 북한이 가졌을지 모르는 위협이나 그들이 할지 모르는 위협을 언급하진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한국과 일본 동맹과 영내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한국 등 동맹과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정보를 교환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전술과 기술, 절차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3일 EMP탄과 관련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MP탄은 폭발 때 강력한 전자기파를 내보내 주변의 전자기기 내부 회로를 태워버림으로써 무력화시키는 무기입니다. 한편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미한이 최근 실시한 연합훈련에 대해 우리의 합동군사훈련은 오래되고 일상적이며 성격상 방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8일 미한이 최근 실시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 비난하는 것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그 훈련들은 미국과 한국의 안보를 지원한다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에 따라 한국의 안보와 우리의 연합방위 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에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실험이 영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며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8일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우리는 가능한 대응 방안에 관해 동맹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 시 미국이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해에 전개하고 미한일 3국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한 BOA의 확인 요청에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북한이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핵실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말할 필요도 없이 핵실험으로의 복귀는 중대한 긴장고조 행위로 영내와 세계의 안정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여전히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국무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우리는 미래의 작전을 논의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8일 일본 교토통신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해에 전개해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와 연계해 통합 억지력을 보여준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에 북한 추가 제재 결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미한일 3국이 함께 독자 제재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최근 이른바 군사작전 기간 중 동해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쏜 미사일이 60년 전 옛 소련이 개발한 구형 지대공 미사일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진에 대해서도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2일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쏜 미사일 잔해물을 인양해 분석한 결과 옛 소련이 개발한 SA-5 지대공 미사일로 판명됐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 미사일이 속초 앞바다에 낙하한 뒤 주변을 수색해 길이 약 3m, 폭 약 2m의 잔해를 지난 6일 수거했습니다. 주날개 4개와 액체 연료통, 엔진과 노즐 일부가 붙어있는 동체가 인양됐습니다. 수거된 잔해 동체에는 러시아어 표기가 있었으며 한글은 없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이 미사일을 본래 용도인 지대공 미사일로 쏜 게 아니라 NLL 이남을 향해 탄도탄 궤적으로 발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군 당국은 SA-5는 지대지 미사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졌으며 최근 러시아도 유사한 지대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전에서 지대지 미사일로 사용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당초 이 미사일이 분단 후 처음 북한이 NLL 이남으로 쏜 사례라며 고도는 100km 이상, 비행거리는 190km로 탐지된 탄도미사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당시 한국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북한의 SA-5 미사일 발사는 계획적으로 의도된 도발이 분명하다며 군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로 전환해 쏘면서 우발적으로 NLL 이남으로 넘어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군 당국은 명확하게 남쪽을 향한 경사각으로 발사해 의도적으로 NLL 이남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대공 형태로 발사했을 경우 북한의 사격 통제 레이더와 미사일이 교신을 주고받는 신호가 포착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없었다는 점, 지대공은 교전 상대가 없거나 지나쳐버리면 일정 위치에서 자폭해야 하는데 자폭 없이 비행했다는 점 등도 한국을 겨냥한 의도적 발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해당 미사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대신 울산 앞 80km 부근 공해상에 전략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참모부를 통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울산 앞바다에 미사일을 쐈다. 그러니까 NLL 이남을 향해서 비록 공해상이긴 하지만 미사일을 쐈다라고 밝힌 것은 그들이 NLL 이남을 그런 미사일로 침범하고 그런 도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의지, 능력 측면에서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속초 앞바다에 떨어진 미사일도 충분히 북한이 의도해서 시도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SA-5는 1960년대 옛 소련이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로 항공기와 같은 이동 표적을 명중시키기 위해 추적 레이더 등을 통해 표적에 유도하는 지령 유도 방식으로 비행합니다. 액체 엔진을 사용하며 스커드 B 탄도 미사일 대비 약 70%에서 80%에 해당하는 추력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개발된 지 60년 된 구형을 더욱이 지대지로 활용한 것은 전술적 의미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무력 시위에 동원할 수단이 바닥이 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미사일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구형 미사일을 대남 무력 시위용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이 과거 구형 기종을 폐기하는 차원에서 다수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구형 기종 소진 차원이 아니라 미한연합훈련에 대응한 무력 과시를 위해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들을 총동원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한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서 미한이 F-35A, F-35B 등 최신 스텔스 전투기는 물론 괌에서 건너온 B-1B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하자 북한이 이런 골동품 수준의 미사일까지 꺼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북한이 군사작전 내용을 공개하면서 관영매체에 실은 ICBM 추적 미사일 발사 사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군당국은 북한이 3일 오전 7시 4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화성 17형으로 추정하면서 2단까지는 제대로 분리됐지만 추력 부족으로 정상 비행에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과 관련해 적의 작전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 전투부의 동작 믿음성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라고만 언급하고 화성 15형과 비슷한 미사일 발사 사진을 아무런 설명 없이 관영 매체에 실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발사 당시 이 미사일 비행거리가 760km, 고도는 1920km, 속도는 마하 15 정도로 포착하고 전형적인 고각 발사 궤적을 그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사진 속 미사일이 주 엔진이 두 개이고 2단 분리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화성 15형과 비슷하지만 동체 길이가 짧고 탄두부 직경이 좁고 뾰족해 신형 ICBM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화성 15형과 미사일 자체는 재원이라든가 형상이 상당히 다르다. 17형도 아니죠. 왜냐하면 17형은 노즐이 4개짜리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니야. 자, 이제 그거고요.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충근 박사는 실전 배치 전 미사일 개발 단계에선 외관상 변화를 동반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된다며 특히 단거리에서 중장거리 미사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기술적 난관들이 많다고 말해 화성 15형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종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도 신형보다는 화성 15형의 개량형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한국 군당국이 화성 17형이라고 판단했지만 북한이 이에 대한 반론 없이 화성 15형과 유사한 미사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정상 비행 실패 사실을 감추려는 일종의 기만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또 국가위성센터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사진이 미사일 발사 당일 구름으로 뒤덮인 평양 상공의 날씨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했을 때 평양 날씨는 구름이 쫙 끼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빈틈없이 구름이 끼어있는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맑은 부분 일부 보이잖아요. 그래서 11월 30일 날 순환해서 발사한 게 아니다.
신 사무국장은 북한이 지난 3월 24일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했고 한국 군당국은 화성 15형으로 판단했던 미사일 발사 당시 날씨와 사진 속 날씨가 비슷하다며 3월 당시 발사 사진을 이번에 꺼내 쓴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간선거를 치르면서 임기 후반부에 돌입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확장 억지와 미한의 공조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하면 그런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8일 VOA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임기 후반부에도 큰 수정 없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Right now the diplomacy is on hold because of North Korea's refusal to talk.
지금 북한이 대화를 거부해 외교가 멈춰 있지만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후에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반복적으로 최종 정책 목표로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으며 단지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들이거나 또는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재개하려는 희망으로 혜택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측면에서 선택지 자체가 별로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We tried some things that were unthinkable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having a summit, talking directly leader to leader.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전에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미북 지도자 간의 직접 대화, 정상회담까지 시도해봤지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몇 년 안에 행정부나 의회가 그런 상황을 바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리스 전 실장은 말했습니다. 다만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최소한 하원의 통제권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I think there's going to be a continuation of the existing policy by the Biden administration.
클링너 연구원은 공화당이 북한에 얼마나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더 강경한 자세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후반기 대북 정책 방향의 변수로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의 태도와 영내 위협을 고조하는 행위들을 꼽았습니다. 북한의 그 같은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남은 임기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후반기에 전략 자산의 한반도 추가 전개를 포함한 확장 억제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presence of a rising North Korean threat, it's been very clear.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 매우 분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지난 3일 미한 안보협의 회의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대한 비전략 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앨런 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 후반기 미국이 미한 동맹뿐 아니라 일본까지 포함하는 삼각공조를 더 강조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They are going to go come more, show more strong response, meaning the.
김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을 보여줄 것이라며 이는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에 강력한 힘을 보여주면서 힘의 우위를 점한 위치에서 북한과 협상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차례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한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역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한일 삼각공조는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pretty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has made this trilateral cooperation a priority.
무엇보다 지금은 역사에 관한 지나친 비난에 초점을 맞출 시기가 아니라 각각 미국과의 관계 측면에서 양국을 결속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출 시기라는 것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자각하고 있다고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영내 삼각공조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입니다.
If North Korea does a nuclear test, all three countries have vowed to do sort of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한일 3국 모두 전례 없는 대응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아직 그 대응이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추가 제재는 물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공언한 대로 미국 전략 자산에 강력하고 거의 상시적인 순환 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미국 측 대응과 무관하게 대화를 시도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may feel that if they ramp up tension as they have been that and they either absorb or whatever.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지금껏 해왔듯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자국에 부과된 징벌적 조치들을 흡수하며 자국의 군사력을 증명한 다음에 일종의 대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내국인들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다고 미국 민간단체가 평가했습니다. 북한 문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타이완 침공 우려 등 다른 긴급한 국제 현안에 밀렸다는 분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 4명 중 3명은 미국 정부가 북한보다 다른 긴급한 현안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간단체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행동에 관한 설문 중 미국 정부가 북한보다 더 긴급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항목에 응답자의 77%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 15일부터 8월 1일까지 미국 성인 3,1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또한 대북 경제 제재를 통한 고립과 압박은 응답자의 75%가 지지했고 46%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외교 관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으며 31%는 군사적 행동을 통한 강제적인 북한 핵 포기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7%가 북한의 핵 포기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6%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북 정상회담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32%는 아무 전제조건 없이 미북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인들의 호감도는 100점 만점에 20점으로 나타났고 이는 중국 32점, 이란 25점, 러시아 22점보다도 낮은 것입니다. 반면 과거에 비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52%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는데 2021년 59%와 2017년 75%보다도 훨씬 낮은 것입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북한 문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타이완 침공 우려 등 다른 긴급한 국제 현안에 밀렸고 북한이 비록 역대급으로 미사일을 많이 발사했지만 대부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어서 미국 언론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여론이 반으로 갈려 50%는 미국이 북한, 이란과 같이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답했고 49%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은 또 미한 동맹과 한국 방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응답자의 72%는 한국에 장기적으로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고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55%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이 투입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결론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다른 곳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대중이 한국에 대한 강한 지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반면 정책 변화나 북한과의 더 깊은 관여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7차 핵실험도 미국 대중들의 주목을 받을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핵 위기 고조 가능성이 많은 미국인들의 주요 외교 정책 관심사가 될 것이며 북한의 무기 실험은 미국 대중과 바이든 정부의 부차적인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당연히 북한이 추가 핵 실험에 나설 것이며 여러 차례 실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핵무기 소형화 등 강력하고 효율적인 무기를 위해 여러 번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해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 교수가 북한은 당연히 추가 핵 실험을 할 것이라며 자신이 그들의 입장이라면 몇 번의 실험을 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there's going to be another nuclear test. I mean, North Koreans have very clearly laid out over the years how their nuclear tests are really integrated in their overall nuclear program. And so another nuclear test makes sense.
2010년 미국 과학자로 유일하게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했던 해커 교수는 8일 미국 띵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센터가 붕괴와 혼란을 주제로 연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은 지난 수년 동안 그들의 핵실험이 핵 프로그램과 얼마나 통합돼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커 교수는 한반도의 긴장 상태는 2017년으로 회귀했으며 도발과 미국과의 대화 반복 양상을 보여온 북한과의 대화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이 러시아와 중국으로 강하게 돌아섰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데려오려면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커 교수는 그럼에도 미북 대화 노력은 이어져야 한다며 지난 1989년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인도와 파키스탄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결을 시작으로 점차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단계적 프로세스를 밟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은 북한의 군사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민간용 핵과 우주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교수는 북한의 핵 야망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성취하고 싶은 여러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 만큼 단 한 번의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ecause I don't think that they're planning just one more test. I mean, I think they probably have in mind a menu of tests that will play out over a certain period of time. That there are a number of potential objectives. So, you know, North Korea is simultaneously at the moment both deploying tactical nuclear weapons.
루이스 교수는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여러 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화하며 강력하고 효율적인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실험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 7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 15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9도, 낮 16도, 양덕 아침 7도, 낮 14도, 신의주 아침 9도, 낮 14도, 구성 아침 8도, 낮 1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낮 최고 기온 12도, 강계 아침 3도, 낮 11도, 희천 아침 5도, 낮 12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9도, 낮 17도, 개성 아침 7도, 낮 18도, 사리원 아침 9도, 낮 16도, 신계 아침 8도, 낮 1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10도, 낮 16도, 장전 아침 10도, 낮 17도, 평강 아침 6도, 낮 15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5도, 낮 16도, 장진 아침 10도, 낮 17도, 청진 아침 6도, 낮 13도, 김책 아침 7도, 낮 1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2도, 낮 10도, 김영권 아침 영하 3도, 낮 10도, 삼지연 아침 영하 2도, 낮 8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 먼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3시 31분쯤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290km, 고도 약 30km, 속도는 약 마하 6으로 탐지됐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 방위태세를 더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5일 평안북도 독립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지 나흘 만입니다. 특히 이번 발사는 한국군이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지휘소 연습인 태극 연습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8일 뉴욕에서 이틀 일정으로 대면 경제무역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테리 맥카틴 중국 담당 대표부가 회의를 이끌며 국가경제위원회와 상무부, 재무부와 중소기업청, 또 식품의약국 고위관리가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에서는 경제 및 재무부와 무역협상실 관리들이 참석합니다. 양국은 지난 6월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 타이완 이니셔티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번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개념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농업과 디지털 무역 분야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타이완 최고 행정기관인 중화민국행정원은 새 이니셔티브가 공정한 경쟁 투자와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수출업체의 운영비용 감소와 중소기업의 국제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번 미국과 타이완 간 새 무역협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보건당국은 지난 7일 신규 확진자 수가 7,47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전인 6일에 5,496명보다 2,000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지난 5월 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광둥성 성도인 광저우에서는 7일 하루 중국 내 전체 확진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37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저우의 많은 구역은 다양한 수준의 통제와 봉쇄가 시행 중입니다. 당국은 어제 이틀 연속 감염자 수가 2,000명을 넘자 최악의 발병을 통제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당국은 또 11일부터 14일까지로 예정된 구역별 봉쇄 기간을 18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9일 현재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선거 접전지에서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실베니아 연방 상원의원 선거의 94% 개표 결과 현재 부지사인 민주당 존 페터먼 후보가 50.3% 표를 얻으며 승리가 유력해졌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이번 중간선거 최대 경합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몇 차례씩 방문하며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인 패트미 의원의 은퇴로 공석이 되는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다수당이 되기 위한 필수주로 꼽혀왔습니다. 이외에도 공화당 텃밭으로 여겨졌던 애리조나주와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이 근소한 차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95% 개표가 진행된 조지아의 경우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너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던 공화당의 허셜 워커 후보를 0.9% 차로 앞서고 있어 아직은 승자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또 다른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와 네바다주에서는 공화당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동부 메릴랜드주에서는 주 최초로 흑인 주지사가 배출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웨스무어 후보는 60%에 육박한 표를 얻으며 공화당 소속 벤콕스 후보를 상대로 주지사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